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의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드리리라. 내가 든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오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생명의 길로 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직접 체험한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하는 마지막 다섯 왕을 모셨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요아스, 여호야김, 요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이 다섯 왕이 통치하던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왕이 나오고 또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의 제도, 그리고 제사장의 제도, 그리고 선지자의 제도가 있었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여 왕을 꾸짖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또 백성이나 왕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이 신실하게 제사를 도와 그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이 시대에는 한 통속이 됩니다. 모든 제도가 왕 중심으로 돌아가고 이 제사장도 선지자도 왕의 눈치만 봅니다. 이 유다왕 말기에 왕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또 선지자들이 한 통속이 되어 한 마음이 되어 예레미야를 대적하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참 외로웠습니다. 정치계와 종교계가 한 통속이 되어서 들의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마세아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는데요. 20장에서도 바스훌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스훌과 20장에 나오는 바스훌은 다른 인물인 것처럼 보입니다. 20장에 나오는 이 바스훌은 임멜의 아들 바스훌이었습니다. 성전의 총감독이었고 예레미야의 목에 칼을 씌웠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스훌은 말기야의 아들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20장에 나오는 바스훌은 제사장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를 이 제사장, 바스훌을 제사장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이 제사장이라고 소개되는 인물은 따로 있습니다. 마세아의 아들 스바냐이죠. 이 두 사람은 어찌됐든 시드기야의 명령을 받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레미야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던 자들임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명령을 받고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지금 이 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성 주위를 이 바벨론 군사들이 다 에워싸고 있어요. 사실 이 일은 예레미야가 이전부터 예언해 왔던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것이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자 이 시드기야가 그제서야 예레미야를 찾습니다. 이전까지는 지금까지는 전혀 이 말을 듣지도 않고 그 주변에 있었던 뭐 선지자들도 잘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만 했었는데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에워싸자 그제서야 예레미야를 찾고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목에서 느껴지는 시드기야의 어떤 태도,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마치 이렇게 무당처럼 간주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여호와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라. 혹시, 이 혹시라는 단어를 보면 뭐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시드기야에게 조금의 염치는 남아 있었나 보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었나 보다. 뭐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부탁할 때, 아, 죄송한데 혹시 이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뭐 이렇게 어떤 겸손과 아니면 염치가 있는 그런 자세였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혹시 네가 할 수 있어? 뭐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태도도 태도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 해줄 수 있으면 하고 뭐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어떤 태도인 것이죠. 저는 이 후자가 좀 더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아직 정신을 잘 못 차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해주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이죠. 이런 교만과 이런 불신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이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혹시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어떤 교만, 이런 어떤 불신앙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도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면에서 이렇게 염치를 차리는 것은 교만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고서는 살 길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아니고서는 설 수가 없는데 하나님 혹시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다. 혹시 뭐 일으켜주시면 일어서게 하면 좋겠다. 혹시 변하게 해주실 수 있으면 변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혹시 기적을 베푸실 수 있으면 기적을 베푸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앙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것이죠. 사실 시드기야에게 일말의 어떤 회개의 태도는 찾아보기 힘들고 여호와는 어떤 면에서 당연히 자신을 위해서 뭔가 역사해 주어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시는 분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시죠.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신 분이고 또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 자유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 누구보다 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도움을 구하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해야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돌아보고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혹시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시면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바짝 엎드려야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했죠.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호흡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을 찾아온 바수울과 스바냐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에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이제 4절을 보시면 너희를 에워싼 이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무기를 뒤로 돌릴 것이요. 이 갈대아인을 향해야 하는 무기를 거꾸로 돌려서 성 가운데로 되려 너희에게로 향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망적인 전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 하나님이 든 손과 팔이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말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이 손을 들어 강한 팔로 치셨다 이런 표현은 보통 누구에게 해당이 되냐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들을 치리하실 때, 처리하실 때,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사용되는 표현이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이렇게 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지금 누구에게 사용되고 있냐면 이스라엘에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이스라엘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보시면 6절 7절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이 애굽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되자 태도를 바꾸어서 애굽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더 마음이 향해요. 그래서 이에 분노한 이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서는 그 성을 이렇게 바로 공격해 오지 않고 한 1년 6개월 정도를 그냥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물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 포위를 해서 이 성 안에 어떤 사람들이 굶어 죽도록, 그래서 뭐 어떤 싸워야 하는 이런 어떤 마음과 자세를 다 잃어버리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오염된 물이라도 마셔야 할 처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는 것이죠. 뭐 서로 약탈하고 또 생지옥이 되고 아비규환이 그 안에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 포위에서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칼에 의해서 죽게 되지만 전혀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이렇게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여호와는 반드시 유다의 큰 여호와께서 반드시 유다의 큰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예레미야는 소망이 남아있다라는 듯이 말해요.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서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 이 두 가지 길이 너희 앞에 놓여 있다. 아직 그들에게 선택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신명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0장을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방금 읽었던 8절과 9절에서 사망의 길은 이성에 사는 것이고 생명의 길은 항복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생명의 길의 본질, 사망의 길의 본질은 무엇인가? 생명의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망의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생명의 길은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망의 길은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망의 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들을 향해서 억압하는 거예요. 12절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려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생명의 길이 뭡니까? 12절이죠. 그리고 사망의 길이 뭔가요? 13절입니다. 생명의 길은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사망의 길은 누가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입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잘 사는 것이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고 부유하고 화려한 것이고 이뤄놓은 게 많은 것이고 내 삶을 이루고 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조차도 무시한 채 누가 나를 건들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행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사망의 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요, 사망의 길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이웃을 억압하고 압제하면서 교만하고 내 손에 더 많은 것을 쥐고자 살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길을 선택해서 망하는 자 되지 않고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사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자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